이제 방금 읽은 시편 85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뽑아낼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상기시켜 드릴 점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처음에는 노래로 기억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타이틀도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시간 정도 스포티파이에서 이 시편 85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곡들을 들었습니다. 재밌었고 곡들도 많았고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그 종류가 있었는데 그레고리안 성가로부터 현대적인 표현에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네덜란드 남성 합창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파이프 오르간과 네덜란드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어를 못하지만요. 그렇지만 그들이 85편 부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노래 버전 중에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버전을 들어보시고 좋아하시는 버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제 이메일 애드레스는 이제 보이시죠? 제 기대하기는 수천 개의 이메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시편이 정기적으로 노래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경이로운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계속하시기를 부탁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위한 규칙적이고 흔하고 정상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윌링턴과 같은 교회 가족으로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신선한 생명을 불어넣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할 세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듣고 배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처음 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대한 여섯 가지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 시편이 쓰여졌는가 하는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와 같이 특정한 시간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더 일반적인 상황 즉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행하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킨 그 사실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 세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용서하셨다는 여섯 개의 선언을 빠르게 지나오는데 모두 당신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당신은 야곱의 재산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당신은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맹렬한 분노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이 처음 세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선언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을 예표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처음 접하신 분이라면 이 시편이 예수님 시대 이전에 쓰여졌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 세 구절이 말하는 것은 정확히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 중 하나는 죄인인 우리와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죄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제물을 바쳐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전체장이 이 속죄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이 희생제도 아래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신학적으로 대속 속죄라고 하는 부르는 것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들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시편 구절처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가리키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필요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사려깊고 유명한 1800년대 영국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시편 85편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신성하게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눈으로도 더 이상 죄를 볼 수 없도록 죄를 완전히 치우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태양을 가리는 것은 죄를 가리는 것에 비하면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속죄가 없이는, 덮는 속죄가 없이는 제거되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의 위대한 희생을 통해 한 번에, 단 한 번의 행위로 가장 효과적으로 죄가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그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처음 세 구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회복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구원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 연습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전 영적 기억력이 정말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연결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고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 대신 나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죄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미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이미지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제 삶을 그 테더볼 밧줄공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좀 경기를 했습니다. 이 공놀이는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재밌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의 타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막대입니다. 그리고 공과 막대 사이에 밧줄이 있습니다. 이 밧줄이 하나님과 저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스매커, 뭔가를 저를 때리는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들 또는 삶을 바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좋아 보이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이 맞았는데 밧줄이 끊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공은 빠르게 날아가서 막대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이고 하나님이 막대라면 이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을 강력하고 생생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테더볼이 맞으면 이 공이 맞으면 실제로는 밧줄이 탄탄하다면 이 장대를 감싸고 더 막대에 가깝게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테더볼 연습하실 게임을 해보실 생각이라면 주의하시라고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맨 처음 세 줄의 이런 선언들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내게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영적 기억력이 짧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억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한 밧줄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요점은 부흥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권능의 일을 다시 행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부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흥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한동안에는 번영하던 것이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된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몇 가지 이미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여러분 잔디밭은 누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가을이 오고 시원해지고 비가 내리면 다시 푸르게 변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방치한 식물이 모두 시들었지만 약간 주의를 다시 기울이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급대원이 CPR을 하고 누군가를 다시 살려내는 것 또는 누군가 혼수 상태에 있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다시 의식을 찾는 것을 부흥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부흥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든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호흡을 멈췄을 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6절이 그 기본 메인 키가 됩니다. 우리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언제 이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항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할 때 다시 해주세요. 다시 부흥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대문화의 먹구름이 길게 요즘 깔려있을 때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이 나라를 소생시켜주셔서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기력하거나 낙담했을 때 주님 저를 다시 소생시켜주시고 예전에 주님 안에서 경험했던 기쁨과 평안을 제 안에 다시 회복시켜주셔서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항상 넘치도록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민족,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 가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역사적 부흥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의 백성인 교회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그로부터 더 넓은 변화가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부흥은 이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와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부활한 사람이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그분의 영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통해 삶의 기쁨과 도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 의로움과 평화라는 주님의 속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속성은 하나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이런 속성을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변화해 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흥은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편은 민족 부흥, 나라의 부흥보다 광범위한 부흥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복수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소생시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모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은 저희 나라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시편의 핵심 기도는 6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늘 제가 이 시편을 설교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런 성공적인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이 시편 기도를 우리 삶에서 매일 드리는 기도로 작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후에는 제가 말한 많은 요점을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마 시각적 자료였던 테더볼 정도는 기억하시겠죠. 하지만 오늘 이 기도를 이 시편 85편을 여러분 기도로 다음 동안 매일 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9시 30분에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제 첫 번째 포인트는 기억을 회복하라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부흥을 구하라였습니다. 부흥을 위해 많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듣고 배우고 살아가라입니다. 8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특별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그것을 누리고 또 변화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의미하는 말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8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나로 듣게 하소서.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잘 듣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산만한 상황을 없애고 중단 없이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습니다. 쉽게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제 아내와 가끔 저를 나누다가 제 아내와 저는 가끔 나눌 때 아내는 가끔 제 얼굴에 어떤 표정을 읽고는 멈추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알아채기 때문이죠. 아마도 제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웃고 있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그녀의 마지막 말을 되풀이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곤 합니다. 스키 타는 꿈을 꾸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다음에 아내에게 보일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지금 안 듣고 있죠?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사과하고 반성하기도 하거나 또는 듣고 있었던 척을 하기도 하지만 아내가 아내에게 통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찰스 스펄전이 한 말을 좋아합니다. 듣는 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행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뒤엎고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아마 여러분 그만 말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 저는 너무 하나님께 저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주님께 드리는 제 생각과 기도를 일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창조질서 안에서 주님과 홀로 가는 시간을 가질 시간을 찾아내곤 합니다. 저 얼마 전에 마운틴 베이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 주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는 프레이저강 미션 브릿지 아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곳에서 저에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평화를 말씀하셨고 힘을 주셨으며 제가 누구이며 그분이 누구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그분은 백성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두 또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이 말씀을 유익을 많이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종종 저희는 세상 일로 또 여러 도전으로 마음이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강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권이자 책임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분은 평강, 평화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여러분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정직하다면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게 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어리석음은 죄,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의 또 다른 말입니다. 이 모두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종류의 회복을 행하셨고 회복시켜셨습니다. 구원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더라도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기도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큰 의도를 갖고 결심했다가도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거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제가 얼마 스스로 자주에게 그만해 바보같이 굴지 마라고 저 자신에게 말하는지 알면 놀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며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변화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10절에서 12절에 정말 10절, 11절에서 놀라운 시적 이미지에 도달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마치 이 장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과 의와 화평의 속성을 다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시야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의와 평화가 입맞추고 그것이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인애와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것입니다. 진리가 땅에서 도달하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고 있습니다. 즉 위와 아래 우리가 보는 모든 방향에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가시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평화, 신실하심, 의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는 방식으로 또 그 방식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구절로 인도합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또 다른 번역은 의가 그의 앞에 앞서 행할 것이요 그의 발걸음에 우리를 세우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제공되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은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와 변함없는 사랑과 의와 평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본 트랩 데위는 가족을 이끌고 오스트리아 알프스 중 한 곳으로 탈출합니다. 그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떠한 도전이나 기회가 오더라도 우리 삶의 모든 단계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간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시편 85편의 감동적인 뮤지컬 버전을 인터넷에서 발견하신다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둘째, 날마다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초대하겠습니다. 7월 말고 8월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 6개의 배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그 가방을 채우는 동안 키아나에게 아까 보셨던 키아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란의 부흥의 역사를 행하시는지 설명해 달라고 초대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밀린동 교회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할 때 저는 스프링클러나 비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지금 갈색으로 변한 잔디밭에 어떤 그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상상해 봅니다. 지금 저희 집 주변의 잔디는 정말 갈색입니다. 마치 요즘 세상에 있는 우리의 저희 나라의 현실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지고 비가 오면 잔디가 다시 푸르러지고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이 잔디밭처럼 우리 삶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 도시에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곧 묵상 질문이 떠오를 텐데요. 저는 질문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자, 장로님과 목사님들께서 앞에서 서실 테니까 여러분 중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85편 6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윌링던 교회를 위해, 캐나다 및 또는 출신 국가를 위해 기도합시다.